좀 전에 저희들이 본 그 특별 새벽 기도의 광고처럼 참 힘든 삶의 시대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나라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될까? 또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 온전케 될까? 무엇보다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하는 무릎을 꿇습니다.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참 소망이 간절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너무 오래 지속이 되어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정치적인 공백과 불안이 상당히 지속되었던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또 북으로부터 주변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가 지켜질까 하는 불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면적인 주변의 위기도 위기지만 결국엔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마음의 위기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쯤 정말 평안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지침이 계속되면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절망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단테는 지옥을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소망을 버려야 하는 곳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낙담과 심지어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마음이 무거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또 그 소망의 근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행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사야도 열방의 소망이라고 부른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바라기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듣는 가운데 정말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언제 나는 온전케 되며 우리 교회는 교회답게 되며 이것이 나라냐 하는 안타까움이 벗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 오게 될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전문을 나가 우리들의 삶에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복음이 그 소망의 근거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소망이라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 사실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지난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해 거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것이 삶의 의미고 목적이고 또 거기서부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낱낱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갖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로마서는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12절 13절은 로마서의 그 두 주제인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소망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정말 압축해서 12절 13절에 우리들 앞에 결론으로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사도 바울이 상시적인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던 것이 우리에게 또 2017년 5월 21일 지금 12시에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들이닥치는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돈으로 그들의 삶을 넘치도록 축복 풍성하게 하신 것보다는 사도의 한 글 한 줄 한 줄이 그리고 그들이 예배에 모여서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위로가 그리고 힘과 능력과 기쁨과 평강이 되었다면 사실상 상대적으로 훨씬 평안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크리스찬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오래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쓴 그 시점부터 6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가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고 열방이 그것을 들을 때 열방의 소망으로 들었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해진 때에 올 때 열방이 그를 향해서 소망을 갖게 되리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하여 소망 없는 땅이 되었을 때 아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그 소망이 우리들 삶에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오래된 소망, 6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그 시점으로부터 6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거의 절망적이고 일상적인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나라는 반쪽이 되어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한 터이고요. 그리고 유다는 그 뒤에 몰려오는 더 큰 위험인 바벨론의 풍전 동화와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야 될 임금님은 우시아 왕은 문둥병자가 되어서 보좌가 빈 상태였습니다. 꼭 우리가 거쳐가는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그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결국 전한 소망은 그 눈앞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600년 후에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이 되리라는 걸 선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이사야 속에 살아있었고 구약 성도들에게 살아있었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살아있었고 아니 15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질 때 그 소망은 싹 터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씀인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넘치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고 눈 뜨고 집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축도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해서 축도가 마쳐야 예배가 끝난 줄 알고 집에 갑니다. 서방의 교회들은 축도가 좀 다양한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과 평강이 넘치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사십시오 하고 축복하고 아멘하고 집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로마서를 쭉 읽어가는 데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세세히 듣습니다. 그것이 11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깊도다 하나님의 진리여 누가 세상에서 들 수도 볼 수도 없는 이 진리를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찬양으로 마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영광의 계획에 세세에 넘치리로다 아멘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세히 얘기하고 그 끝에 다시 한번 찬양과 축복으로 서신을 마치는 거거든요. 그 축복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나 그리고 사실 로마서를 마친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안부 인사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12장에 가면 동역했던 사람에 대한 세세한 이 감사와 칭찬 아닙니까? 사실상 오늘 로마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마감하는 메시지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상당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들어도 소망의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듣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주석가가, 어떤 설교자가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소망은 너무나 간절한데도 꼭 신데렐라 같다 그랬어요. 이 언니 둘, 사랑하고 믿음은 늘 설교에서 인기 있는 주제인데 소망은 자, 언니들 파티 갈 때 뒤에서 설거지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설거지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망 없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겠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소망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실험했다고 그럽니다. 커다란 수조에다가 투명한 유리로 만든 수조에다 쥐들을 실험용 쥐들을 빠뜨려 보니까 대개 17분 안쪽에 절망하고 물에 가라앉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16분쯤 지났을 때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말리고 잘 먹이고 한동안 기력을 회복하게 한 다음에 또 집어넣는다. 그랬다가 또 16분에 꺼내고 자꾸만 이렇게 했더니 16분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길어지더니 끝자락엔 30시간을 견디는 쥐가 나왔다는 거예요. 30분이 아닙니다. 30시간. 대충 안 믿는 분이 계시네. 안 믿어도 상관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담긴 그 메시지는 들어야 합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명절 때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서부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할머니가 손을 딱 붙잡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당신이 런던에서 그것도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늙은이가 작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삶은 몇 년을 더 살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명절 때라도 봤으면 좋겠다. 약속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이렇게 뵈니까 한 1, 2년만 오면 되겠더래요. 그래서 약속을 해드린 게 실수였다는 거 아닙니까? 10년을 훨씬 넘게 안 갈 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교회마저도 힘들고 그리고 내 앞에는 정말 넘어설 수 없는 벽이 하나도 아니고 첩첩이 놓여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삽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면 헬조선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해요. 저는 늘 젊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정말 안쓰러워요. 교회마저도 정말 이들에게 소망이 못 된다면 이 나라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 우리 영원한 소망은 잊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 그 소망과 구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우리들이 믿지만 이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들 삶 속에 넘쳐야 할 것이고요. 그것은 이 어색한 표현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소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원하시면 모든 것이 그 즉시 현실이요 실제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으신 것은 당신을 향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이 소망.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회복하시는 소망을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 소망을 이루시고 그 이후도 2000년을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이 소망을 축하하며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이 소망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소망의 능력, 우리들에게 넘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번 이걸 되새기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소망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뒤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 출판사에서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보낸 적이 있어요. 640페이지짜리 책이었는데요. 서평을 해달라고 그걸 어느 잡지에 기고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 생기죠. 원고료 생기죠. 또 책을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과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그날 그때 좀 바빠가지고 제가 이 숙제를 좀 미룬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원고 마감이 다가오는데 오늘은 뭐 죽으나 사나 이거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딱 펴서 오늘 하루 종일 읽고 만약에 못 끝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와서 하여튼 월요일 전에 보낸다. 그러고 아침에 이 책을 딱 이렇게 펴는데요. 첫 페이지 딱 보니까 이게 이제 하루에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냥 600페이지 진짜 집중해서 읽으려고 딱 펴갖고 첫째 줄을 읽는데 처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책은 절대로 한꺼번에 읽지 마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책을 30장으로 나눠놨는데 그 이유는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이 메시지에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한 달 동안 좀 푹 젖어야 이 책의 의미도 알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서평을 하는 사람이 무성의하게 그걸 저자가 한꺼번에 읽지 말라고 부탁한 책을 하루에 읽고 그래서 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한 달을 더 얻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 달을 읽는데 야, 이 책이 얼마나 지루한지요. 한 얘기 또 하고 말이죠. 또 뭐 새로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굉장히 유명한 저자 책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달을 그렇게 읽은 결과 정말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공감했고요. 정말 훌륭한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제 것으로 소유할 수 있었어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스무 살 때, 어려웠을 때, 뭐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나를 이 시간까지 절망하지 않고 살게 하신 주님께서 옛날을 본다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됐을 때, 결혼 못해서 힘들 때, 아니면 지금도 힘드실 수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은혜, 그러면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은혜는 장래에 있다. 이 책 제목이 장래의 은혜예요. 읽지 않으실 것 같으네요. 그러나 메시지는 정말 훌륭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당신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전에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산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를 향해 이별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문을 나갈 때는 우리가 이 새 소망으로 무장되어서 증인으로 거듭나 나가는 것입니다. 매주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 삼일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늘 차고 넘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자 부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은 그냥 선포되는 약속 거기서 그치는 것 아닙니다. 15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성령께서 살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이것이 현찰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이 소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의 현실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면 믿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실상은 근거라는 뜻이에요. 밑에서 떠받드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세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우리 현실에 있어서 기쁨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다 소망이 있어요. 대학생은 졸업하는 소망이고요. 졸업하면 취업하는 소망이 있고요. 끝나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오늘 새벽부터 나오면 상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남들은 다 쉬는 날 이렇게 애쓰고 사십니까? 뭐 백만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소망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삶, 늙어서 고생하지 않겠다는 소망, 우리 자녀들만큼 시장 바닥에 나앉지 않게 하는 소망, 우리도 그 소망 속에 사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메인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을 넘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넘어 온전케 되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 소망은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가 중요하고요. 그 소망의 내용이 지금 나에게 살아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소망은 애만 태우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뭐뭐만 이루어지면 그거 다 이루어져도 얼마 안 갑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이 채워지기까지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을 이루고 때때는 실망하고 그리고 내려놓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채우는 그런 것일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망이냐는 것이고 지금 나는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냐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소망들이 우리에게 애만 태우다가 결국엔 포기하든지 이루어졌는데 손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든지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소망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소망입니까? 제가 한동안 학교에서 교무처 일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뭐 들어와서 예수 믿어달라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다 교회에서 세례교인 이상 된 사람들이 와서 뭐 음악이면 음악, 유학이면 유학, 사회봉사면 봉사, 목사님으로 훈련 받으라는 학교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 학교 문에 딱 들어오면 그 안에는 전부 다 세례교인 이상이고 특별히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게 저희 학교인데 제가 교무처를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세례교인 아닌 사람도 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런 거 알았어요. 누구냐면요. 공익 근무 요원이에요. 저희 학교에도 이 국가가 파견한 공익 근무 요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뭐 똑똑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교무처에 저희들이 배정한 사람은 대학원을, 그것도 아주 좋은 대학원을 다니는 분인데 직원들은 한 8시 반쯤 오지만 이분은 9시가 이제 군인들 충격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와요. 그래, 일도 잘하고 그래서 컴퓨터를 줬는데 컴퓨터를 딱 키는데요. 전 뒤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뭐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컴퓨터 화면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밝아오면서 탁 글자가 뜨는데 작은 글자에서 크게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로또만이 소망이다 이거예요. 이 인류대학 나온 이 대학원 학생이 로또만이 소망. 매일마다 아침마다 제가 그 교훈을 받는 거예요. 로또만이 소망. 여러분 그 소망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못돼서 저렇게 남이 부러워하는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주말마다 이거 앉아서 그 소망 아닙니다. 그 소망 이루어지는 것도 재앙인 것으로 역사적으로 판명된 거거든요. 뭐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세상의 소망이라는 게 자칫하면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멀리 못 보면 삶 속에서 멀미하게 돼 있어요. 그런 소망을 붙들고 이 시간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정말 눌려서 절망으로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사회에 정말 기대와 어떤 말은 모범이 못 되는 것도 언젠가부터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값없는 소망, 정말 질이 낮은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적어도 이 민족과 국가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교회가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돈이 많습니까? 인구의 1, 2%밖에 안 되던 그 시절에도 한국교회는 이 민족과 나라의 소망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몇 안 되는 목사가 그것도 체격도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압박에 굴하지 않은 일사각오의 이야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 교회의 지도자 이야기고요. 그 지도자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냥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볼 때 소망의 이유를 알 수 없게 되었다면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이 소망은 약속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애만 태우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 가신다고 방송을 하면 할머니들이 모이세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 길 이렇게 보면 경로당 앞에 지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이미 거기 소주 까고요. 한 잔씩도 거치고 노래도 하시고 벌써 다 소풍하고 계시더라고요. 4시간 가야 되는데. 예? 한 번은 보니까 순천만 가시겠다고 그러는데 버스도 안 왔는데 이미 거기서 소풍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예? 이미 간 거는 다름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 소망을 축하한다 그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처럼 꼭 빚받으러 온 사람 같은 표정은 그 뭡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내가 우리가 뭘 했길래 정말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안타깝기가 그지 없어요.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국가입니다. 정말 제가 더러 돌아다녀봐서 아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만큼 자살하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또 그 나라에 가봐도 우리보다 더 나을 것도 없어요. 제가 태어난 해에 국민소득이 66불이었더라고요. 2016년에 27,400 몇백 불이었어요. 400배가 넘는 거예요. 우리가 400배 더 행복합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서 우리가 다소 어려움을 겪어가곤 있지만 어떻게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해서 넘쳐서 이 여기서 얘기하는 열방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에 가는 것이고 다음 세대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망, 소망이 하나님 그걸 소망으로 품고 있는데 그것에 통로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절망을 한다면 이것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과연 목사입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 앞에 서면 부끄럽게 그지 없어요. 우리 세대가 무엇을 했길래 이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 기도가 이거예요. 수업할 때마다 기도가 주여 여기에 모인 우리 자매들 형제들 이 시대에 에스더가 되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온전케 되기를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케 되는 날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고 성령의 능력을 깨달아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온전케 되는 이 소망을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그 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소망을 내가 품고 삶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는 이들이 이 소망의 능력과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주신 소망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소망의 능력이 이 한 주간 산속